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3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여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회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세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에 심겨 열매 맺도록 참으로 돌짝밭을 치우시고 재물의 유혹과 세상의 근심이 말씀이 자라는 것을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하고 듣는 입술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헛된 것이 끼어들지 않고 교만한 사람의 생각들이 끼어들지 않고 순전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추수할 일꾼은 많으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하라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추수할 일꾼, 추수할 때가 많아서, 추수할 것이 많아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전체의 흐름상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합니다.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려면,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 10장에 넘어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을 뿌리라고 전파하라고 세상의 그 마을들로 보내시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시고 보내십니다. 가르치시는 것도 씨 뿌리고 열매 맺고 하는 그 하늘나라의 비유들 가르치심도 씨 뿌리고 추수하는 그런 내용의 비유들을 가르치십니다. 씨를 뿌리고 뭐 곡식이 자랄 때는 가라지도 자라잖아요. 쓸데없는 풀도 잡초도 자라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유명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니까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도 점점 일어나고 안식일에 관해서 율법에 관해서 예수님께 대들고 논쟁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얘기도 점점 많아집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시고 베드로의 그 지극한 고백을 받으신 후에 변화산에서 영광을 보이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려고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하러 오신 일을 그 일을 하시려고 이제 고난받을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것이 많되 하는 제목으로, 그러면 추수할 것이 많다는 건 무슨 이야기인지, 또 일꾼이란 것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새 단락이 시작된다는 것은 한 단락이 끝났다는, 마무리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그 추수할 것은 많되 하는 그 말씀 바로 전에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4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하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장 23절에서 9장 35절까지 이 한 덩어리가 한 단락인 거예요. 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왜 북엔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책을 여러 개 꽂아놨는데 양쪽 이쪽에 하고 이쪽하고 이렇게 책이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뭐라고 그러지 우리말로 책꽂, 책받침? 이렇게 받쳐놓는 것처럼 그렇게 시작과 끝에 동일한 말씀을 놓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이 시작하고 끝나는 그 말씀의 내용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연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러잖아요. 우리 4장에 그 말씀이 나온 후에 지금까지 마태복음 진행이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복된 소식을 선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나서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란 어떤 것인지, 겉으로만 살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합하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화평케 하시는 것처럼 서로 화목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온전함에 관해서 가르치시잖아요. 지금까지는 사람들 앞에서 기도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금식 많이 하는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이 상급이었다면 이제 은밀히 계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갚으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 갚으시게 응답하시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서 하나님의 양식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제하여서 그 구제하는 그 일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살리는 그것이 참된 상급인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풀도 입히고 꽃, 새들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신 것을 가르치시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극한 복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남이 너에게 해주기 원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해줄 하나님 나라 백성된 것을,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닮은 사람들인 것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는 산에 내려오셔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방인 장교의 그 집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고 늙은 여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 친구들이 침상째 메어 내어드린 그 병뿐만 아니라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죽은 딸을 살리시고 부정한 여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눈 멀고 입 말 못하는 그 사람들을 풀어주셔서 눈으로 보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마태복음 4장에서 5장에서부터 9장 오늘 끝나는 데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총정리, 마감, 요약으로 오늘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하고 이렇게 복음 전파와 가르치심과 병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마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수할 것이 많으니 일꾼을 보내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의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예, 저희 시골은 저희 큰 집은 시골이었습니다. 지금 유성인데요. 전 대전에서 자랐고 그 저희 집은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저희 큰아버님들, 작은아버지는 농사지었습니다. 농사철이 되면은 농번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꾼이, 일손이 모자랍니다. 저희 학생 때,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부터 농번기 때는 시골에 가서 일했어요. 이 제일 바쁠 때가 아마 모내기철하고 그 추수, 수확철인 것,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벼농사도 졌기 때문에 그 모내기철에는 학교에서 이렇게 조퇴시켜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혹시 시골에 집인 사람, 농사짓는 그 집안 아이들은 보내줬어요. 교복 입고 한 해인가 두 해인가 그 시골에 가서 모내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일꾼이 모자라니까. 근데 모내기는 아시다시피 잘못하면은 안 하니만 못하잖아요. 모내기 하고 나면은 잘못 심으면은 뭐가 둥둥 떠요, 물이 위에. 그럼 다시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안 돕는 게 더 나아요. 그래가지고 교복 입고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두 해 우리 시골에 가서 모내기를 도왔는데 오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오지 말라 그러고 그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조퇴는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놀았겠지요. 그런데 그 매해 간 적이 있는데 저희 셋째 큰 집이 포도밭을 했습니다. 포도 수확철이 지금 때입니다. 여름이 끝나갈 때. 그때는 뭐 학교 다닐 때가 아니고 여름방학 거의 끝 무렵이라 해마다 여름방학 끝날 때쯤 되면은 그 유성에 가서 포도밭에서 포도 따는 일을 도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막내가 저랑 7살 차인데 제 막내가 초등학교 약간 고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장난꾸러기일 때라서 포도는 안 따고 먹기만 하고 놀러 다니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혼을 못 내고 저희 사촌 형 중에 무서운 형이 한 분 있었는데 대학생이었는지 군대를 갔다 왔는지 하여간 그 애를 막 굉장히 심하게 저도 막 겁을 먹을 정도로 혼을 냈던 기억이 있는 거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매년 갔던 것 같아요. 일손이 모자라니까. 그런데 포도를 딸 때요 익은 것만 따야 됩니다. 아무거나 다 따면 안 돼요. 익은 것만 따고 익은 것 중에서도 잘 된 거, 모양이 예쁜 거는 따로 해서 이건 시장에 내다가 팔 거고요. 비싼 값으로. 익었지만 뭐 열매가 떨어지고 벌레 먹고 그래서 별로 모양이 예쁘지 않은 것은 그래도 다 따서 또 따로 모아서 그거는 그 근처에 포도주 공장에 이렇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먹는 거는 우리가 먹는 거는 그 모양 없는 거, 볼품 없는 거, 잘못 딴 거 이런 거를 실컷 먹기는 했지만 그 제일 좋은 거, 잘생긴 거 먹었다가는 우리 큰아버지한테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대. 추수할 것이 많다는 얘기는 다 익었다는 얘기거든요. 추수는 잘 익은 것, 모양이 예쁜 것, 팔아서 이익이 될 만한 것을 모으는 게 추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다고 하시기 전에 하신 일은 눈을 들어 무리를 보시니 불쌍히 여기셨어요. 목자 없이 유리하는 양 같아서 기진하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죽은 딸을 살려달라고, 눈 못 보니까 좀 보게 해달라고, 몸이 정결하지 못해서 사람들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 드리는데 예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어서 뒤에 겨우 안 보이게 쫓아가면서 옷자락이나 만지는 그 여자가 나도 예배 좀 드릴 수 있게, 나도 사람들과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고, 눈이 안 보여서 예수님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나도 눈을 좀 떠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얼굴도 보고 사랑하는 친구들 얼굴도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간구하는 사람들, 입이 귀신에 묶여서 입이 열리지 않아서 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데 나도 입이 열려서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하나님께 예배도 찬양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 추수는 잘 익은 것, 아름답고 성한 것, 온전하고 비싼 것을 추수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데 예수님은 죽은 거, 막힌 거, 가난하고 불쌍한 거, 오직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것을 보시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악이 관영하면 심판할 때가 되는 법입니다.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으면 주님이 오실 때가 되는 것이에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주님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죽은 자의 생명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입 막힌 자의 찬송이 되시고 부정한 자의 깨끗함이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이제 구원하시겠다는, 찾아가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할 것이 많다 하는 얘기는 뭐 우리가 막 해드린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어서,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 수양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어서 율법을 주고 은혜를 줬더니 과연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뭐 드려질 만한 사람, 드려질 만한 무슨 업적, 뭐 드려질 만한 행위가 있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때가 되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마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이 불쌍한 목자 없는 양들에게 목자가 되시고 죽은 자에게 생명 되실 때가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신 것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추수할 것이 많고 추수할 때가 되었다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수확물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잘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무슨 업적이나 우리가 잘 수양해서 하나님께 드릴 만한 무슨 의로운 행위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져서 우리에게 오실, 여기셔서 우리에게 오실 때 주님이 우리의 의로움 되시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 되신다는 복된 소식이 들려질 때 믿음으로 그 소식을 듣고 믿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활을, 우리의 심령을 맡겨드려서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수확물은,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 원하는 열매는 뭐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이루어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살려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온전케 하십시오, 정하게 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 삼아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의 간구를 보시고 과연 예수께서 오셔서 그 오신 소식을 듣고 믿는 자에게 과연 그 간구대로, 주님의 긍휼하심대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생명 있는 자 삼아주시는, 주님을 보는 자 삼아주시는, 주님께 주님의 이름을 입술에 올려 주를 찬양할 때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사람들 삼아주시는 그 일인 줄로 믿습니다. 추수밭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오신 주님, 들려진 소식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 때문에, 오신 주님의 십자가 그 대속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옛 생명, 하나님과 원수된 것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새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새 사람들이 되는 것, 그것이 주님께 드려지는 수확물인 것입니다. 팬데믹이 끝나야, 다시 모일 수 있어야, 성가대가 다시 시작되어야, 찬송도 마음껏 이 가운데 불러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간구하는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간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뭘 성한 사람이 되어야, 뭘 이룬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을 것 같지만,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죽은 그 여자아이가 나오고 정하지 못한 그 혈루병 여인도 나오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말 못하는 맹인들과 말 못하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하지만 그 주위에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몸이 정해서 예수님 앞에서 막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나오면서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멀쩡한 온전한 사람들도 있었고, 눈으로 예수님의 얼굴을 똑똑히 보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살아있다 하는 사람들은 죽은 그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살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온전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주변에 바짝 붙어가면서 그 여자가 예수님께 오는 길을 막았지 않습니까? 눈으로 똑똑히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눈먼 맹인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내 눈을 열어줄 수, 이 일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는데 눈 멀쩡하게 뜬 사람들은 그 일을 믿지 못했잖아요. 멀쩡하게 열린 입으로 예수님이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성령님을 모독했잖아요. 온전해서 많이 이루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믿음이 강조됩니다. 이 그 관리 회당장 야이로라고 마가복음에는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는데 12살 난 여자애가 처음에 다른 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을 때는 안 죽었었어요. 거의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하고 가는 도중에 이 혈루병 여자랑 예수님이 막 얘기하는 사이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니까 그 회당장 아빠가 얼마나 마음이 상심했겠어요? 그 여자가 예수님 가는 길을 막았으니까 붙잡았으니까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어요? 그랬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여라 이렇게 용기를 주셔서 같이 가서 살려주셨거든요. 똑같은 얘기인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고 처음부터 죽은 것으로 나옵니다. 죽었는데 가셔서 손만 얹어주시면 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가 이 관리의 딸의 얘기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의 하나는 죽어도 살릴 거라는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혈루병 여자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다른 데는 있는데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칭찬해 주시잖아요. 눈먼 사람들도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강조하셨잖아요. 오신 주님, 우리 있는 자리에 오신 주님, 팬데믹 한가운데 모일 수 없는 그 흩어진 영상 앞으로 주님께 드릴 것은 내 마음밖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밖에 참으로 어떤 믿음이 연약해서 주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사람 삼아주시는 그것이 우리를 수확물 되게 추수할 것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에 이스라엘에서 쫓겨가서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써요. 너희는 그곳에서 나를 찾으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그리고 너희를 성전이 있는 본토로 모든 곳에 있는 내 백성을 모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편지 쓰고 성전은 다음 해 무너졌거든요. 그 다음 몇 년 있다가 성전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있던 곳에서도 만나지 못하던 하나님을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포로로 땅끝까지 흩어진 백성을 그곳에서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그래서 그곳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모으시겠다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에게로 오셔서 생명이신 하나님께 주님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에게 오셔서 빛이신 예수께서 어둠 가운데 오셔서 광명이신 예수께서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오셔서 우리의 생명되고 빛되고 온전함 되시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간구하는 그곳에서 믿음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를 참된 성전이신 참된 하나님 품에 계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로 모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마지막 날 추수를 하는데 잘 익고 준비된 과일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구원이 때가 되었으니 때가 참에 예수께서 오시고 때가 참에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오셔서 믿음으로 우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겠다는 추수의 주인의 약속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팬데믹 때문에 사업이 어려워도 자녀들이 뭐 교회가 점점 신뢰를 잃어서 우리 자녀들이 참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 되기가 더 어려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말해주는 그것으로는 자녀들 심령에 참 그 복음이 진실되게 닿기 어려운, 참 촌스럽기만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간구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눈을 열어주시고 부정한 것을 깨끗게 하시고 입을 열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자리가 수확할 때요, 추수할 것이요, 추수 바친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 드려지는 수확물인 저와 여러분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주님의 추수의 일을 하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포로들 얘기했잖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참으로 각 성전이 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못했는데 먼 곳에서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아주시게 수확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또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서 열심히 살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라고 합니다. 거기서 곡물을 심고 농사지어서 그 열매를 먹으라고 합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땅의 평강을 구하고 그 땅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증거가 되고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인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지려면 그곳에 사는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참으로 연약한 우리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받아주시는 것이 증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곳이 선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편지를 쓴 그 바벨론의 포로들은 유배간 사람들이 아니라 쫓겨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그 땅은 쫓겨간 유배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추수밭 선교지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 그냥 우리가 있는 형편이 하나님이 보내신 곳, 하나님의 추수밭 선교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잘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 믿고 인격도 훌륭하고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고 재물도 많이 가지고 건강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강건한 은총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부자만 그리스도인이면 가난한 사람 중에는 누가 예수님을 섬깁니까? 높은 사람들만 그리스도인들이면 그냥 평범한 직업을 가진 사람 중에는 누가 예배를 드리고 누가 형제들을 사랑해서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거예요. 땅끝까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모든 형편, 모든 계층, 모든 지역의 사람들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 구원받는 사람들을 놓으셨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것이, 높지 않은 것이,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형벌과 복을 받지 못한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거기서 하나님의 수확말로 받으실 만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증거로 삼으실 만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으셔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교사들은요 다 오지로 가라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들 중에서도 저 유럽으로, 서유럽으로 가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저 뭐 독일이나 프랑스나 영국으로 가는 선교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보내는 교회는요 그런 선교사들을 은근히 깔봅니다. 편한 곳으로 간다 이거지요. 고생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 먹을 것도 없고 정말 교회도 없는 그런 오지 막 아마존 밀림으로 가는 선교사들은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교사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수확물이 되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추수의 주인께서 자기 뜻대로 보낼만 해서 거기서 일할 사람이 필요해서 보내진 그 상황에서 우리가 추수꾼이고 우리가 선교사라면 우리가 당한 형편이 나아져야 드려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 가당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가 저 높은 사람들의, 많이 가진 사람들의, 많이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추수의 주인께서 추수할 것이 많은 것을 아시고 우리 있는 곳에 오셔서 우리를 거두어 주셨을 뿐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놓인 바로 그 형편,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기쁨을 누리고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고 그곳에 평강을 구하고 그곳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에게 주신 긍휼이 이 자리에도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추수의 주인께서, 추수하는 분인 구원자이신 예수께서 그 자리에서도 열매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맙시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그런다고 눈에 결과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다고 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차피 하늘나라 가면 그런 것 다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핵심은 먹을 것이 많고 뭐 무슨 아름다운 것이 많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핵심은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니까 우리 주님과 같이 사는 것이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주님과 같이 살기로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하늘나라의 삶을 지금 있는 자리 준비돼서가 아니라 내가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이 아니라 저 사람만큼 나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의 주인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딱 맞는 일꾼으로 보내셨으니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그 자리에 생명이 꽃이 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구원이 임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의 소망이 나와 이웃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렇게 온 세상이 소망을 잃어가고 다 자기 말을 들으라고 자기 욕심대로 말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를 두셨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전히 주님 안에서 강건하고 여전히 주님만을 자랑할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어려울 때에도 이것보다 훨씬 험악할 때에도 우리 주님은 기쁨의 근원이셨고 그곳에서도 우리는 예배드렸고 그곳에서도 복음은 전해져서 생명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받으셨으므로 막 태어났을 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예배드리고 죽기 죽는 그 침상에서도 주님께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기뻐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추수의 주인께서 우리에게 놓으신 형편, 우리에게 허락하신 상황, 우리 주변에 놓으신 사람들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족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주님의 것으로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여기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교회 형제 자매들 있는 어떤 곳 어떤 형편에서도 근원과 닿아 있는 샘물 되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의 생명과 구원이 흘러넘치는 물된 동산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